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매우 불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디를 봐서 살인자로 보이느냐라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행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살펴보면 공생애 동안에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셨고 그 움직이신 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성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행하면서 성취하도록 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이것을 행해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행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계명이라도 가르치고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행함에 관해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시 행함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함에 있어서 탁월한가 하면 약방에서 이 약초를 살 때에도 그 산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소량의 약초임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뗄 만큼 이들은 정말 행함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따라 살기도 참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뢰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 상당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노력하여서 열심히 행하라라는 의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특심으로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너희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함만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21절에서 48절까지 다섯 가지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거짓말, 복수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섯 개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 예인 살인에 대한 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여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적용해 왔던 이 유대 전통을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항상 표현을 하십니다. 이 앞선 장에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탄의 시험 받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현재형 동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는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옛부터 내려오는 유대 전통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죽은 사람들에게 말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뿐만 아니라 27절, 33절, 38절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표현으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면 즉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행위로 옮기지만 않으면 아, 나는 괜찮다 나는 이 계명에 있어서는 적어도 당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적어도 여섯 번째 계명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당당함에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유대 전통을 뒤집으시면서 다시 정의를 내리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형제에게 노한다라고 할 때 이 노한다는 헬라어로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인데 오랫동안 마음에 분을 쌓아왔던 그런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안 좋은 일로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분으로 남겨놓은 상태가 헬라어 오르기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라 하고 이 말은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하여 바꾼 것인데 그 뜻이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지요. 야, 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모래인데 덜 떨어진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라고 할 때 이 말의 뉘앙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세 단어들이 모두 마음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들 때 어김없이 이 단어들이 그 당시 툭툭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로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뜻의 헬라어 아델포스는 혈육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하고 나가라 하고 말하고 그리고 미련하다 말하는 대상이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혈육이나 가까운 지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이 모든 경우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여기에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살인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은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해석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누가 이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행위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행위 그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요구하는 기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마음으로 판단하십니다.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의 행동만을 염두하셔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주시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인간이 만든 법은 그 기준이 행동만이 기준이 돼서 그 행동으로 가늠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만든 법은 마음이 절대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이 마음의 정결함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세상 법처럼 그 행동만을 주목하는 법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법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법이 행동만을 본다면 그냥 너희들 행동을 조심해서 잘 갖춰라 라는 말씀을 하셨겠지요. 율법이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확대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일반법처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원래부터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합당한 의인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따라오는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나타나는 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만을 따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죄악의 악취들이 풍겨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면 만족하는 그 바리새인과 당시의 유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유대의 전통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형제를 향한 분노, 섭섭함, 그리고 불편함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냉랭함,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이런 마음을 율법을 통해 너는 살인자야 라고 하는 살인죄로 기소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분노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른 채 그냥 지옥에 갈 죄악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의의를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 예배를 가리키는데, 이 제사자가 제물을 드릴 때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딱 중단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형제가 딱 생각이 나거든 바로 찾아가서 화해를 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도 제일 중요한 순간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그것을 딱 중지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당시의 예배 행위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짐승에 지나지 않는 양과 염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귀한 제물이 될 때에는 제사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물에 이입이 되어서 이 제물이 헌제자, 즉 제사자와 분신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제사자가 되고 제사자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들이 고스란히 짐승에 전가되어서 나와 짐승이 온전한 하나가 이를 때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고귀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 제물을 죽일 때 그 제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죄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해결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득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면 나와 분신이 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 아무런 소용없으니 제사를 중지하고 형제와 화해해서 제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와 이 제물이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분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파격적으로 들리겠지만 먼저 가서 제사를 중지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이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동안 구약 때부터 구약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흠이 없는 많은 동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정말 이 표현대로 기름이 강물을 이르는 것 같은 정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려도 그 제물이 제사자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을 죽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야, 동물 갖고 오지 마, 제물 드리지 마, 역겨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동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미움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형제를 외면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아예 처음부터 옛날부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긴장시키는 말씀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인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생각만 하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친척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아니면 교회의 지체이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장 속상할 때는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10살 차이가 나는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10살 차이 나는 언니가 일방적으로 동생을 혼낼 때가 많지만 그래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와 제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죽으면 이 땅에서 서로 의지할 혈육은 너희 둘밖에 없으니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꼭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럴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은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동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하기는커녕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분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이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 아버지에서의 입장에서 어찌 우리들을 향해 속상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한 장 읽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화목을 위해 독생자까지 죽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피할 바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면 되겠지요. 이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이따가라고 하는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른다는 것,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미루지 말고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25절에서는 급히 사화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든 채 그냥 놔두지 마라, 시간을 보내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때가 온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아마 뭐 친척들 이런 사이들과 불편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와 굉장히 불편해 있던 사람과 함께 화해할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급히 사화하라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 뒤엉켰던 이 매듭을 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 비유에 의하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그가 죽거나 아니면 정말 사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빚을 갚기 전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채무자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마음으로 지은 이 살인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벌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고 급히 사과해라, 사화하라, 화해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설교의 제목의 질문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행실이 아니라 마음까지 적용하는 이상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라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 모두 지옥불에 갈 사람,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선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만으로는 화해를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 너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화해 손길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활약하기 위해서는, 행동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비로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그 교회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봉꾼인 아버지 때문에 꽤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생을 하며 살아온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알겠지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복음을 다시 전해주시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다 합니다. 네가 아버지에게 이 원한을 품고 계속 살아간다면 너는 분명히 남은 인생을 너의 분노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결혼에 대해서 냉소적이 될 것이고 남자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서 아버지의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화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될 때 자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은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죄인인 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고 예수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12월의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면서 2020년의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정신없는 한 해를 저희들이 보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심각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뿐만이 아니라 깨어지는 가까운 관계, 특별히 깨어지는 가족 관계가 급격하게 부상을 했다 합니다. 가족들 특히 부부 간의 관계가 만위기를 맞고 있다 합니다. 이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혼율도 상당히 급증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문제들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일을 예화로 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감추었던 가까운 관계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미움, 불편함, 그 섭섭한 마음이라도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도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움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올해 우리의 마음을 미움이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다시 한번 12월 한 달에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